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파리에서 열린 프랑스 대혁명 기념일 바스티유의 날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미군이 프랑스 군인들과 함께 행진을 벌인 파리의 샹젤리제 거리에는 미국과 프랑스 국기가 개영됐습니다. 행진로 주변에는 테러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3,500여 명의 경찰이 배치됐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행사를 마치면서 미국이 1차 세계대전에서 프랑스를 지원한 것에 사의를 표하면서 어떤 것도 두 나라를 갈라놓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이날 행사에 참석한 것은 세대를 초월한 우정의 표시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지난해 미국 대선 개입 의혹을 조사 중인 미 상원 법사위원회가 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에게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척 그레슬리 법사위원장 이름으로 보낸 이 서한은 트럼프 주니어가 지난해 6월에 러시아 변호사를 만난 것과 관련해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트럼프 주니어는 앞서 자발적으로 증언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었지만 그레슬리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트럼프 주니어가 소환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레슬리 위원장은 또 트럼프 주니어에 대한 질문에 제한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은 트럼프 주니어에게 무슨 생각으로 미국의 최우선 적국 가운데 하나를 대변한다고 말한 사람을 만났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트럼프 주니어에게 그레슬리 위원장의 증언 요청에 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하와이주 연방지법은 미국 입국이 금지된 6개 이슬람 국가 국민들 가운데 예외로 인정된 가족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와이주 연방지법의 데릭 왓슨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인의 조부모와 손자, 손녀, 사위, 며느리, 숙모, 숙부, 조카, 삼촌, 사촌들의 입국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왓슨 판사는 가까운 가족에 조부모가 포함되는 것은 상식이라면서 조부모는 가까운 가족의 전형이라고 말했습니다. 비오에이 세계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정부는 간암 말기 판정을 받고 가석방돼 치료를 받던 인권운동가 류 샤오보 씨의 사망과 관련해 미국과 독일, 프랑스, 유엔인권 최고대표의 비판을 반박했습니다. 경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특정 국가들이 중국의 사법주권에 간섭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상 대변인은 중국은 법치국가라며 류 샤오보 씨 문제 처리는 중국의 내정으로 다른 나라들이 부적절한 언급을 할 입장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경 대변인은 류 샤오보 씨의 부인의 출국 문제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앞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어제 성명을 통해 류 샤오보 씨가 정의와 자유를 위한 투쟁을 통해 인류 정신을 드높였다면서 현재 가택연금 중인 부인 류샤 씨를 석방하고 중국을 떠나도록 허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 내 자국 외교시설을 압류한 미국 정부 결정에 대한 보복 여부와 조치를 다음 주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리아 자카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시간이 지났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자카로바 대변인은 러시아 정부의 조치는 오는 17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과 토머스 셰넌 미 국무부 정무차관의 회담 결과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카로바 대변인은 미 당국자들이 이 회담에서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올드시티에서 오늘 자동화기와 칼로 무장한 교환 3명이 경찰에 발포해 2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이스라엘 경찰 대변인은 괴한들이 발포 후에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산, 무슬림들에게는 고귀한 성역으로 불리는 성지로 도주하면서 사람들을 칼로 찌르려 시도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추격해 괴한 3명을 모두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BOA 세계뉴스 이한철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4일 금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어릴 적 봤던 만화 영화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때로는 영웅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둘도 없는 친구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만화 영화를 보며 꿈과 희망을 키워갔던 기억들 아마 있으실 텐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이 디즈니의 만화와 영화의 소재와 등장인물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디즈니 박람회가 오늘부터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시작됩니다. 최근 북한에서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에도 이 미국의 만화와 영화에 나온 등장인물이 찍힌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이 미키마우스나 백설공주 같은 기존의 등장인물뿐만 아니라 지구를 구하는 영웅들이 등장하는 영화를 만드는 마블, 그리고 실사에 가까운 현실적인 만화 영화를 구현하는 픽사 등 이 디즈니사의 대표적인 협업회사들도 박람회에 참가해서 남녀노소 많은 사람들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또 미국인들에게 가장 큰 사랑을 받는 영화 가운데 하나죠. 스타워즈의 연작들도 박람회에 전시될 예정이어서 더욱더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29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7월 15일 토요일 북한은 대부분 지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6도에서 25도, 낮 최고기온은 24도에서 34도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 역시 0.5에서 1m가 예상됩니다. 자,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24도에서 30도, 신의주 24에서 역시 30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24도에서 28도, 함흥 24도에서 34도, 끝으로 청진은 22도에서 30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오늘 첫 곡은 맥플라이의 노래입니다. All About You, 모두 당신을 위한 거예요 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관한 가운데 프랑스 대혁명 기념일 군사 퍼레이드 열병식이 오늘 파리 시내에서 거행됐습니다. 이 미군의 제1차 세계대전 참전 100주년을 함께 기념하는 행사였는데요. 자세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홍콩에서 민주화 운동가 출신 입법회 의원 4명이 한꺼번에 직위를 박탈당했고요. 이어서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중국의 대표적 반체제 인사 류 샤오보가 결국 사망한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프랑스 파리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함께 열병식을 참관했군요.
네, 1박 2일 일정으로 프랑스 파리를 방문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샹젤리제 거리에서 진행된 프랑스 대혁명 기념일 군사 퍼레이드 열병식을 참관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후속 행사가 진행 중인데요. 이 프랑스 군 통수권자인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무게 차에 탑승해서 이 기마병들의 호위를 받으면서 장병들을 이끌었고요. 이어서 내빈석에 도착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맞은 뒤에 이 두 정상이 나란히 앉아서 행사를 지켜봤습니다.
예, 이 파리에서 대규모 열병식이 열린 이유는 뭔가요?
예, 오늘 7월 14일을 프랑스에서는 바스티유의 날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프랑스 민중이 왕정을 무너뜨린 날이어서 혁명기념일 혹은 독립기념일로도 통용됩니다. 올해로 228주년인데요. 이 루이 16세 왕의 폭정에 분노한 파리 시민들이 지난 1789년 7월 14일 이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해서 이 프랑스 대혁명의 계기가 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매년 파리에서 군사 퍼레이드를 중심으로 다양한 기념 행사가 열리고요. 이 행사에는 유럽은 물론 세계 각국의 관심이 쏠립니다. 특히 바스티유의 날 군사 퍼레이드는 유럽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열병 행사입니다.
예. 자, 그런데 올해 행사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요?
네. 올해는 미국이 프랑스의 동맹으로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지 100년째 되는 해입니다. 이 같은 미국과 프랑스의 오랜 군사동맹 전통을 되새기는 뜻에서 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기념행사 현장에 초청한 거고요. 이 퍼레이드에는 미군 소속의 육해군 공군과 해병대 장병 200여 명이 함께 참가했습니다.
예, 미군이 이 바스티유의 날 퍼레이드에 참가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미군 장병 200여 명은 오늘 퍼레이드 선두에 서서 행렬을 이끌었는데요. 특히 기수들은 1차 대전 참전 당시의 전투복과 단독 군장을 함께 거쳐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샹젤리제 거리에 모인 파리 시민들은 박수로 미군 장병들을 환영했고요. 미 유럽사령부 수송연대 소속 앙헬 퀴로가 하사는 열병식 직전 저희 방송과의 통화에서 이 대혁명 퍼레이드 동참은 미국과 프랑스의 군사동맹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면서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습니다. 이들 미군 장병들이 내빈석 앞을 지날 때 트럼프 대통령은 일어서서 거수경례로 이들을 맞았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프랑스와의 군사동맹을 확인하는 행사를 참관했는데 그 밖에 현지에서 또 어떤 일정들을 진행 진행했습니까?
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파리에 도착한 직후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이란, 시리아 같은 적대적 정권의 위협에 세계가 함께 맞서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프랑스와의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시리아 내전 이후 상황을 이끌어나갈 시리아에서 전후 로드맵을 미국과 함께 만들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대테러 협력을 위해서 이 극단주의 조직들이 이 사이버, 이 컴퓨터 가상 공간에서 이 선전, 선동 활동에 관한 이 정보 공유 범위를 미국과 프랑스가 함께 늘려나가기로 두 정상이 합의했습니다.
예. 자, 안보 분야에서 미국과 프랑스가 협력 강화에 서로 합의를 한 건데요.
네.
미국과 기후 변화 같은 이 다른 의제도 있었죠.
네. 이 무역 부문에서는 이 공정하고 균형 잡힌 무역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데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 연합과 미국이 함께 이 공동 노력을 기울이기로 뜻을 모았다고 마크롱 대통령이 설명했고요. 이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지난달 이 파리 기후변화 협정을 탈퇴하겠다고 선언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회견에서 이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하면서 입장을 변화할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환경보호에 선구적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자, 무역과 기후변화 문제에서 두 나라가 추구하는 방향이 서로 달랐는데 네. 정상회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이해한 모양새군요.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회견 말미에 미국과 프랑스의 특별한 우정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미국 독립전쟁 당시에 프랑스가 영국에 맞서서 미국을 지원했던 역사적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 두 나라의 우정은 깨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 프랑스의 이민 정책과 난민 정책 등을 강하게 비판했기 때문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파리 방문 일정을 확정했을 때 이 주요 외신들은 의외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이번에 두 정상이 어떤 사안의 뜻을 모을지 미지수라고 전망했었는데요. 이 안보와 군사동맹에서는 이번에 확고한 연대를 확인했고요. 이견이 컸던 무역과 기후변화 현안에서도 이 서로 이해점을 확인한 것이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파리 방문 성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홍콩으로 가볼 텐데요. 홍콩 입법회 의원 4명이 한꺼번에 자격을 박탈당했군요.
네, 홍콩 고등법원이 오늘 네이선 로 데모시스토당 주석과 렁커쿵 사회민주연선 주석 그리고 에드워드 이유, 라우시울라이 등 입법회 의원 4명의 의원 자격을 박탈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홍콩의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다가 지난해 9월 당선돼서 이 국회에 해당하는 입법회에 진출한 사람들인데요. 특히 네이선 로, 이 데모시스토당 주석은 지난 2014년 홍콩 주요 지점에서 진행된 우산혁명의 지도자로 서방사회에도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예, 저희들 민주화 운동 지도자들이 의원직을 한꺼번에 잃은 이유는 뭔가요?
예, 홍콩에서 새로운 의회가 출범한 지난해 10월, 12월 선서식에서 작은 소동이 있었습니다. 이 독립주의자와 민주화운동 진영 출신 의원들이 홍콩은 중국이 아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몸에 두르고 이 중국을 비하하는 호칭인 진화라고 이 중국 정부를 일컬은 뒤에 거친 욕설을 내뱉기도 했었는데요. 이 와중에 친중국파 의원들과 이들 민주파 의원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이 본회의장 일대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이후에 이 사건 때문에 입법회 당국이 이 홍콩 고등법원에 해당 의원들의 의원 자격 심사를 의뢰했고요. 오늘 그 확정 판결이 나온 겁니다. 또 다른 민주파 진영 의원들이었던 바지오롱, 야오 와이칭 전 의원 등 두 명도 지난해 12월에 같은 이유로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선서식에서 소동을 일으킨 일 때문에 의원 자격이 없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선서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다는 건데요. 이 같은 판결 근거를 이미 중국 정부가 제시한 일이 있어서 이 홍콩의 독립적인 체제를 보장한다는 이른바 일국 양제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홍콩 현지에서 고조되고 있습니다.
예, 중국 정부가 판결 근거를 법원에 제시했다고요?
네, 이 중국 전국인민대표자회의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이 입법회 당국이 이들 민주파 의원들의 자격 심사를 법원에 의뢰한 직후였던 지난해 11월 이 홍콩 행정장관과 행정회의 구성원, 그리고 입법회 의원, 또 법관 등 주요 공직자는 임용될 때 이 홍콩의 헌법격인 홍콩기본법 104조를 수호할 것을 선서해야 한다는 유권 해석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이 민주파 의원들이 소동을 일으키느라 선서를 안 했기 때문에 이 취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조치입니다.
예. 자, 이번 일로 홍콩 입법회 세력 구도가 바뀌게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9월 선거에서 민주파 진영은 의결권에 필요한 과반 의석수를 확보하면서 홍콩 정계의 변화를 예고했었는데요. 지난해 12월에 2명, 이번에 4명이 연이어 의원직을 잃으면서 이 민주파 진영이 입법회 전체 지역구 의석 35석 가운데 14석으로 몸집이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16석을 유지하고 있는 친중국파를 견제할 수단을 잃은 것으로 홍콩 현지 언론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홍콩 시민들은 이번 판결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예, 홍콩을 중국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을 지지하거나 행정장관 완전 직선제 선출을 포함한 민주화를 원하는 시민들은 이번 조치에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 주요 단체들은 오늘 홍콩 시내 중심과의 공민광장에서 이 중국 정부의 사법권 침해를 규탄하는 시위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의 인권운동가 류 샤오보 씨가 끝내 사망했군요.
네, 이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자 중국의 대표적인 인권운동가 류 샤오보 씨가 목요일 향년 61살로 사망했습니다. 그동안 류 샤오보의 신병을 관장해왔던 중국 랴오닝성 선양시 사법당국은 이날 인터넷 웹사이트에 올린 공지문에서 간략하게 이 류 샤오보 씨가 장기 기능의 급속히 저하돼서 어제 오후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예, 류 샤오보 씨는 중국의 유명한 반체제 인사로 국제사회에서도 잘 알려진 인물이죠.
그렇습니다. 지난 1989년 중국에서 발생한 대규모 민주화운동, 테난먼 민주화운동을 주도한 인물 가운데 한 명인데요. 테난먼 민주화운동 당시에 류 샤오보 씨는 미국 컬럼비아 대학의 방문학자로 체류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민주화운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귀국해서 이 운동에 앞장섰는데요. 하지만 중국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이른바 08헌장 작성을 도운 혐의로 당국에 체포됐고요. 2009년에 국가정권 전복 선동죄로 11년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했습니다. 류 샤오보 씨가 국제적 관심을 받게 된 것은 이듬해 중국의 민주화와 인권 향상을 위한 비폭력 투쟁을 이끈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받으면서였는데요. 이 국제사회는 꾸준히 류 샤오보 씨의 석방을 요구했지만 중국 정부는 이를 거부해왔습니다.
예. 중국 정부가 류 샤오보 씨를 가석방한 것은 이 류 씨가 간암 말기 진단을 받은 후였는데요.
네.
이 국제사회는 그동안 류 씨가 해외에 나가서 외국에 나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라고 중국 측에 꾸준히 촉구해왔죠.
그렇습니다. 이 류 샤오보 본인 역시 해외에서 치료받기를 희망했고요. 이 독일과 미국 등 그를 받아들이겠다는 나라들도 있었는데요. 이 중국 당국은 이 류 샤오보의 이 몸 상태가 해외여행을 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면서 줄곧 거부해왔습니다.
예, 이 류 샤오보 씨의 사망 소식에 국제사회도 함께 애도하는 모습이죠.
예,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어제 성명을 통해서 류 샤오보는 중국의 자유와 평등, 법치를 위해서 투쟁하면서 인류의 정신을 구현한 인물이라고 애도했습니다. 또 낸시 펠로시 미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 사망을 애도하는 한편 중국 정부가 류 씨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지 않고 해외 처치도 허용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휴먼 라이츠 워치를 비롯한 국제인권단체들도 일제히 중국 당국의 처치에 비판의 성명을 내놨습니다.
예. 국제사회의 이 같은 반응에 대해서 중국 정부는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중국 정부는 이 같은 서구의 비판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경수항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 중국은 법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하면서 류 샤오보의 처치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밝히고 서방 측의 반응에 대해서는 강력한 불만과 결연한 반대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경 대변인은 이어서 중국 법률을 위반한 사람에게 노벨 평화상을 수여하는 것은 원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서 이 노벨상의 의미를 폄하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하와이주 연방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관련 행정 명령과 관련해 입국 허용 대상을 크게 늘렸습니다. 이 소식 먼저 알아보고요. 어제 연방 상원 공화당 지도부가 공개한 오바마 케어 대체 법안 수정안 내용, 또 그에 대한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방의회가 러시아 내통 의혹을 받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과 사위에 대해서 청문회 출석을 요구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란과 리비아, 시리아, 소말리아, 예멘, 수단, 이렇게 중동과 아프리카 6개 나라 국민의 미국 입국을 한시적으로 제한하는 행정명령이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달 연방대법원이 시행을 허용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일부는 예외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런데 예외 대상이 확대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는 미국인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입국이 허용되는 그런 예외 대상에 오르게 됐습니다. 데릭 왓슨 하와이 지방법원 판사는 어제 조부모가 가까운 가족에 포함된다는 것은 상식이라면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는데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가까운 가족의 전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손주와 조카, 숙부, 숙모, 시동생, 처제, 사촌 등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는데요. 이 앞서 미국 법무부는 부모와 배우자, 자녀, 형제, 그리고 약혼자만이 이 진실한 관계에 해당하는 가까운 가족이라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아, 이번 판결에 따라서 이민 관련 행정명령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이 가까운 가족의 범위가 훨씬 커졌습니다.
네. 자, 앞서 왓슨 판사가 관련 소송을 기각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결국엔 판결을 내렸군요.
네, 맞습니다. 이번 소송은 하와이 주정부가 제기했는데요. 이 가까운 가족, 진실한 관계에 대해 확실한 정의를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을 했던 겁니다. 앞서 왓슨 판사는 대법원에서 결정한 사항이니까 대법원에 요청하라면서 기각했는데요. 그러자 하와이 주정부가 재고 항소법원에 항소했고요. 항소법원은 왓슨 판사에게 이 가까운 관계에 대한 정의를 내릴 자격이 있다면서 돌려보냈던 겁니다.
네. 자, 법무부가 이 미국인과 가까운 가족, 그리고 미국 학교에서 입학 허가를 받은 외국인 또는 이 미국 기업이나 단체에 고용된 사람은 예외라고 했는데 이 난민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네, 원래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행정명령은 난민 수용을 120일간 금지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법원 명령에 따라서 진실한 관계에 있는 난민 신청자는 예외로 하게 됐는데요. 그러자 여러 난민단체가 여러 해에 걸쳐서 이 미국의 정착, 이 난민들이 미국에 정착하는 과정을 돕게 된다는 주장을 펴면서 난민단체와 난민들의 관계 역시 이 진실한 관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행정부는 이 같은 해석에 반대했지만 왓슨 판사가 이들 난민단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현재 이 트럼프 행정부가 정한 올 회계연도 난민 수용 상한선 5만 명이 이미 다 찬 상태인데요. 하지만 이번 판결에 따라서 추가로 난민이 미국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네. 자, 이번 판결에 대한 반응은 어떤가요?
네, 소송을 제기한 하와이주는 물론 환영했습니다. 더글러스 친 하와이주 법무장관은 행정명령 때문에 가족이 만나지 못하고 또 많은 주민이 고통을 받았다고 말했는데요. 하와이주는 이민 관련 행정명령으로 하와이주의 관광산업이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한편 연방대법원은 오는 10월에 시작하는 새 회기에 들어서 이민 관련 행정명령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연방 상원이 오바마 케어 대체 법안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어제 수정안을 발표했군요.
그렇습니다.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주도한 건강보험 개혁 제도를 흔히 오바마 케어라고 부르는데요. 지난달 상원 공화당 지도부가 이 오바마 케어 대체 법안을 공개했는데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히자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그 내용이 어제 공개된 건데요. 오바마 케어 폐지 공약을 지키겠다는 행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란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말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This legislation, President Trump and I believe is the right bill at the right time to begin the end.
네, 트럼프 대통령과 자신은 이 법안이 오바마 케어 폐지를 시작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에 나온 적절한 법안이라고 믿는다는 겁니다. 아, 그런가 하면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선택사항이 될 수 없다면서 행동하지 않으면 더욱 많은 가정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상원 수정안은 초안에서 폐지했던 부유층에 대한 과세 조항을 유지하는 동시에 보험료를 낮추는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볼까요?
네. 상원의 오바마 케어 대체 법안은 보수적인 성향의 공화당 의원들로부터는 이 오바마 케어와 크게 다를 게 없다는 이유로 또 중도 성향의 공화당 의원들로부터는 보험을 잃게 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동시에 비난을 받았는데요. 이 수정안에는 기본적인 혜택만 제공하는 대신 이 보험료가 좀 더 값싼 그런 상품을 허용하는 내용이 수용됐습니다. 이 안은 보수 성향의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이 주장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보수 성향 의원들의 요구를 들어준 거군요.
네, 하지만 중도 성향 의원들의 일이 요구했던 내용도 다수 포함됐는데요. 이 수정 법안은 우선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서 각 주에 700억 달러의 연방 자금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법안 초안에서 이를 위해 이미 이 1000억 달러 이상을 책정한 바 있는데 그 규모를 더 크게 늘린 겁니다. 또 미국에서 현재 이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 남용 문제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 오피오이드 중독 환자들을 위한 지원금으로 450억 달러도 배정됐습니다.
네. 이 부유층에 부과했던 과세 조항 역시 이 중도 성향 의원들이 요구했던 바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초안에서는 폐지됐던 내용이 다시 살아났는데요. 이 현행 오바마 케어는 한 해 20만 달러 이상 버는 부유층의 투자 소득에 대해서 3.8%, 또 노인들의 건강보험 혜택을 위해 0.9%의 메디케어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고 있는데 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겁니다.
예. 자, 앞서 발표된 초안과 또 하원의 법안은 이 메디케이드에 대한 연방 지원금을 점차 줄여나가기로 했는데요. 혹시 여기에도 변화가 있나요?
이 메디케이드 축소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주 정부에 제공하는 지원금에 한도를 두기로 한 내용도 변함이 없는데요. 대신 각 주가 1인당 보조금이나 정액 보조금 중 하나를 선택해서 이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느 정도 주의 재량을 허용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메디케이드는 빈곤층 주민 가운데서도 이 어린이와 임신한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일부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 전임 오바마 행정부가 그 대상을 크게 확대했었죠. 하지만 공화당은 연방 정부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이 메디케이드 지원을 축소해야 한다고 요구해왔습니다.
네, 앞서 맥코넬 대표는 의회 조사국 CBO 조사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본 뒤에 다음 주에 표결에 붙일 방침이라고 밝혔었죠.
네, 이 의회 조사국의 새로운 보고서는 오는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나올 예정인데요. 의회 조사국은 연방 의회 산하 초당적인 연구 기관으로 앞서 공개된 상원 법안이 시행에 들어갈 경우 2026년까지 2,300만 명이 추가로 건강보험을 잃게 될 것이라고 추산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수정안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은 즉각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의 말 들어보시죠.
The bill still sends out-of-pocket costs for the average American soaring.
네, 슈머 대표는 미국인들에게 재정적으로 큰 부담을 주고 그 부담이 크게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고요. 또 메디케이드에도 큰 타격을 준다면서 수정안 역시 기존 초안과 마찬가지로 가혹한 법안이라면서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질 예정이기 때문에 공화당 의원 52명 가운데 50명, 50명 이상이 찬성해야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는데요. 이 수정안에 대해서도 이미 공화당 의원 2명이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중도 성향의 수정 콜린스 상원의원은 메디케이드 삭감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면서 법안을 최종 논의에 붙이는 것조차 반대한다고 말했고요. 좀 더 보수적인 성향인 랜드폴 상원의원은 현행 오바마 케어와 큰 차이가 없다며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명만 더 반대하면 법안이 부결될 상황이군요.
그렇습니다. 이들 외에도 이 다섯 명의 의원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이 법안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사실 이 시간도 별로 없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오바마 케어 대체 법안이 여름 휴회 전에 통과되지 못하면 매우 분노하게 될 것이라면서 압력을 넣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맥코넬 대표는 다음 주에 표결을 붙이겠다고 붙일 방침이라고 앞서 말씀드렸는데 이 원래 이 8월 초부터 휴회가 예정돼 있었는데 법안 처리를 위해서 이 휴회 시기를 8월 셋째 주로 늦췄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이 러시아 내통 의혹의 중심으로 떠올랐습니다. 지난해 트럼프 주니어 씨가 러시아 변호사와 만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연방의회에서 트럼프 주니어 씨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의회 민주당 지도자들이 또 트럼프 주니어 씨에게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대표는 어제 인터넷 단문 사이트 트위터에 글을 올리고 이 트럼프 선거 캠프가 러시아와 기꺼이 공모할 의도를 보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는 매우 우려되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주니어 씨가 러시아 변호사를 만나는 자리에 동석했던 이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제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 역시 의회 비공개 청문회에서 증언할 예정인데요. 민주당은 쿠슈너 고문이 신원조회 과정에서 이날 만남을 원래는 보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야 추가했다면서 쿠슈너 고문의 기밀 취급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 공화당 의원들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공화당 의원들 역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공화당 소속인 척 그레슬리 상원 법사위원장이 이 트럼프 주니어 씨에게 편지를 보내서 공개 청문회 증언을 요구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소환장까지 내겠다 이렇게 그레슬리 위원장이 강하게 말했는데요. 트럼프 주니어 씨는 이미 앞서 이 의회 조사에 협력하겠다는 뜻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하원 공화당 지도자인 폴 라이언 하원의장 역시 트럼프 주니어 씨에게 그레슬리 위원장의 요청을 따르라고 촉구했습니다.
예, 자, 트럼프 주니어 씨가 러시아 변호사를 만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만 문제가 될 게 없다고 해명했죠.
네, 이 힐러리 클린턴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에게 이 타격을 줄 만한 그런 정보를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지인의 소개로 만났을 뿐이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이 상대 후보에 대한 조사에 해당된다고 생각해서 만났던 것이고 또 당시 만남에서 어떤 의미 있는 정보도 얻지 못했다며 시간 낭비였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장남이 결백하다면서 다른 사람들도 그런 제안을 받았다면 만남에 응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오늘 7월 14일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의 한 획을 그은 프랑스 혁명 기념일입니다. 프랑스는 약 230년 전 시민혁명이 일어났던 이날을 혁명 기념일로 정하고 매년 성대한 축제를 벌이는데요. 올해는 프랑스 혁명과 미국의 1차 세계대전 참전 100주년을 기념해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초청했습니다. 자,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프랑스 혁명 기념일인 바스티유 데이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바스티유 데이의 유래.
7월 14일은 프랑스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에게 큰 의미가 있는 프랑스 혁명 기념일입니다. 보통 영어권에서는 바스티유 데이라고 부르는데요. 프랑스 혁명 기념일을 바스티유 데이, 바스티유의 날이라고 부르는 건 프랑스 혁명이 당시 억압의 상징이었던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한 사건으로부터 촉발됐기 때문입니다. 바스티유 감옥은 원래 영국의 침략으로부터 파리 외곽을 방어하기 위한 요새로 14세기 중반에 처음 건설됐습니다. 그러다 이후 파리 북쪽에 새로운 요새와 관문이 생기면서 15세기 초에는 감옥으로 용도가 바뀌게 됐는데요. 루이 16세 통치 시기에 이르러서는 정치범들을 재판 없이 가두는 등 악명 높은 곳이었습니다. 당시 루이 16세는 국경을 지키는 수비대를 파리 근교에 주둔시켜서 위협을 가함으로써 시민들의 불만을 억누르려 했는데요. 이에 위기감을 느낀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1789년 7월 14일 수많은 무기와 탄약을 저장하고 있던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함으로써 혁명의 불꽃이 일어났는데요. 당시 치열한 전투 속에 시민군 100여 명이 희생됐고 이 희생은 민주주의를 위한 최초의 희생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혁명의 시작을 알렸던 바스티유 감옥은 지금은 철거되고 없는데요. 대신에 그 자리에 공원이 조성돼서 프랑스 혁명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의 원인과 배경.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1789년 당시 프랑스는 사회적인 혼란이 커지면서 시민들의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미 루이 14세 때부터 이어진 왕실의 부패와 사치가 루이 16세에 이르러서는 극에 달한 상황이었는데요. 게다가 이웃나라 영국과의 경쟁 때문에 미국의 독립전쟁에 무보수로 참전했다 생긴 엄청난 나라 빚을 세금으로 메우려고 해서 평민층의 불만이 커진 상황이었습니다. 또 계급 갈등도 문제였는데요. 절대 왕정 시기부터 성장해온 부르주아 세력은 주로 상인과 의사, 법률가, 세무사 등 전문직으로 활동하면서 기존의 특권 세력인 귀족 못지않은 재력 그리고 사회적인 영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분상 이들은 여전히 평민으로 사회적인 차별을 받았기 때문에 점점 불만이 쌓여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농촌에서도 과거 봉건 영주들이 자신들의 특권을 악용해서 무거운 부역과 공납을 부과해서 농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져만 갔습니다. 이런 분노는 마침내 혁명을 이끌어냈고 인권 선언을 통해 봉건제 폐지와 평등 사회 추구, 시민의 뜻에 의해 국가를 운영한다는 민주주의의 기틀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전제군주인 루이 16세와 왕비인 마리 앙투아네트를 처형함으로써 구체제의 종말을 알렸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이런 움직임이 유럽의 주변 국가와 다른 대륙에까지 퍼져나가면서 세계에 자유와 평등의 새로운 사상이 싹트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렇게 7월 14일은 프랑스의 혁명을 의미하는 날임과 동시에 프랑스를 상징하는 자유, 평등, 박애의 정신을 기리는 날이 됐습니다.
바스티유 데이의 다채로운 행사.
프랑스 혁명 기념일은 프랑스에서 가장 성대하게 치러지는 기념일이자 세계 각국의 관심을 끄는 축제인데요. 이 때문에 7월이 되면 행사 준비로 프랑스 전역은 분주해집니다. 경쾌한 말발굽 소리와 구적대 음악 소리. 프랑스 혁명 기념 행사 하면 시가 행진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가장 전통적인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수도 파리에서 벌어지는 시가 행진은 프랑스 전역의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 생중계되는데요. 현지 프랑스 대통령은 물론이고 주요 정치 지도자들이 모두 참석하고 또 외국의 정상들도 초청되는데요. 올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석했습니다. 기념일 당일 오전 9시경부터 군인, 간호사, 경찰관 등이 제복을 입고 행진하면서 장관을 연출하는데요. 파리의 유명한 샹젤리제 거리에서 펼쳐지는데 전 유럽을 통틀어서 가장 큰 규모로 웅장하게 치러지는 걸로 유명합니다. 행진 외에도 프랑스 공군의 축하 비행이 프랑스 혁명 기념일에 낮 하늘을 물들이는데요. 밤이 되면 엄청난 규모의 불꽃놀이가 펼쳐져서 밤하늘을 수놓습니다. 특히 이 불꽃놀이는 혁명기념일 행사의 백미로 꼽히는데요. 아름다운 음악과 레이저쇼가 어우러져서 웅장함을 더해줍니다. 이 때문에 혁명기념일 축제를 즐기고자 하는 프랑스 시민들과 관광객들로 밤까지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불꽃놀이가 끝나고 나서도 축제 열기는 가시지 않는데요. 프랑스 전역의 소방서에서 춤 공연이 펼쳐집니다. 이 공연은 1937년부터 시작된 전통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소방관들과 시민들이 어우러져서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생겼다고 하는데요. 공연에서 얻어진 수익은 프랑스 전역의 소방서 발전기금으로 쓰입니다. 프랑스 혁명기념일은 프랑스인들만의 축제가 아닌데요. 미국 뉴올리언스 시와 뉴욕시를 비롯해서 수많은 도시에서도 프랑스 혁명 기념 축하 행사가 함께 열리고요. 유럽의 영국과 벨기에, 아일랜드 등에서도 축하 행사가 펼쳐지는 등 많은 나라에서 민주주의의 도화선이 된 프랑스 혁명 기념일을 함께 축하하고 있습니다.
바스티유 데이와 테러.
지난 2015년 프랑스 혁명 기념일에는 아주 특별한 거리 행진이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보통 군인들이 거리 행진에서 그 위용을 뽐냈었는데요. 2015년 혁명 기념일 거리 행진에서는 경찰 기동 타격대를 비롯한 테러 진압 요원들이 거리 행진에 참여한 겁니다. 그해 프랑스의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가 이슬람교도를 풍자하는 만평을 실차 이를 모욕으로 받아들인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스트가 파리 시내에서 총기 난사 사건을 벌였는데 이 테러 진압에 투입됐던 경찰들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참가한 것이었습니다. 프랑스 혁명 기념일에 군대가 아닌 경찰 부대가 참가한 첫 사례로 기록됐었습니다. 이렇게 최근에 이슬람 극단주의에 빠진 테러리스트들이 유럽, 특히 프랑스를 중심으로 불특정 다수를 향한 테러 행위를 벌이는 일이 잦아지면서 프랑스 전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프랑스 혁명 기념일은 이들의 표적이 되어 왔는데요. 지난 2016년 7월 14일 프랑스 남부 해변 도시 니스에서 발생한 테러는 최악의 사건으로 기록됐습니다.
As many as 60 people are dead and 100 hurt after a truck plowed into a crowd of people leaving a Bastille Day celebration Thursday night in France.
네, 당시 긴박했던 테러 상황을 보도하는 VOA 뉴스 내용 들어보셨습니다. 당시 이슬람 극단주의자로 추정되는 30대 남성이 대형 트럭을 몰고 축제를 즐기는 군중에게 돌진해서 모두 84명이 사망하고 100여 명이 부상을 당하는 대참사가 발생했는데요. 이 때문에 올해는 이런 참사가 되풀이되는 걸 막기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철통 경계와 보안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프랑스 혁명 기념일 바스티유 데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English with you가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have one's heart set on something. Have one's heart set on something입니다.
So what does it mean to have your heart set on something? Well, let's find out. But first we will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Hey, do you have any plans for vacation this summer? Actually, I do. I have my heart set on traveling to Hawaii. I've wanted to go there for a long time.
Oh, I'm so jealous. 오늘 본문에서 저는 제이슨에게 Hey, do you have any plans for vacation this summer? 이번 여름 휴가 때 무슨 계획 있니? 라고 묻습니다. 제이슨은 Actually, I do. I have my heart set on traveling to Hawaii. 있어. 하와이로 여행 가려고 마음 먹었어. I've wanted to go for a long time. 오래전부터 정말 가고 싶었거든. 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저도 Oh, I'm so jealous. 와, 부럽다. 라고 말합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Have one's heart set on something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Hey, do you have any plans for vacation this summer?
Actually, I do. I have my heart set on traveling to Hawaii. I've wanted to go there for a long time.
Oh, I'm so jealous. Today's expression is have one's heart, H-E-A-R-T, heart, set, S-E-T, set on something. Have one's heart set on something. If you have your heart set on someone or something, it means that you desire it or expect it very much. Have one's heart set on something은 무엇 무엇에 대해 마음을 정하다, 결심하다, 혹은 간절히 원하다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이슨은 이번 여름 휴가 때 하와이 여행을 가기로 마음먹었다고 했습니다. 영어로 I have my heart set on traveling to Hawaii 라고요. 네, 이렇게 무엇을 하기로 결심했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바로 have one's heart set on something 입니다. Now let me give you some examples. Annabelle had her heart set on piano lessons 라는 문장은 Annabelle은 피아노 레슨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Here is another example sentence. I have my heart set on Joseph as the next secretary 라는 뜻은 난 조셉이 차기 총무가 되길 정말 바란다 라는 뜻이 됩니다. Now that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ey, do you have any plans for vacation this summer?
Actually, I do. I have my heart set on traveling to Hawaii. I've wanted to go there for a long time.
Oh, I'm so jealous. Let's review. If you have your heart set on someone or something, it means that you desire it or expect it very much. Have one's heart set on something. Have one's heart set on something.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락시트가 부른 I don't wanna get hurt, 상처받고 싶지 않아요 라는 제목의 노래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13년 7월 14일 오늘. 미국 역사에서 유일하게 선거를 치르지 않고 부통령과 대통령이 된 미국의 제38대 대통령인 제럴드 포드가 미국 중서부 네브라스카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이후 예일대 법대를 졸업하고 변호사로 활동하던 제럴드 포드는 1949년 미시간주에서 공화당 하원의원으로 당선되며 정치활동을 시작합니다. 이어 1973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 재임 시 부통령이었던 스피로 에그뉴가 뇌물사건에 연루돼 사임하게 되자 포드는 닉슨 대통령에 의해 지명돼 미국의 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1년 뒤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사임하자 당시 부통령이었던 제럴드 포드가 미국의 제38대 대통령에 취임하게 됩니다.
Mr. Vice President, are you prepared to take the oath of office as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 am, sir.
If you will raise your right hand and repeat after me. I, Gerald R. Ford.
제럴드 포드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중동 평화와 냉전 시대 긴장 완화에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통령 퇴임 후 캘리포니아주에서 여생을 보내던 포드는 미국에서 가장 장수한 대통령이라는 기록을 남긴 채 2006년 93살을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 1887년 7월 14일 오늘.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의 언어를 쓸 수 있도록 고안된 국제어 에스페란토가 발표됩니다. 희망자라는 뜻의 이 에스페란토를 개발한 사람은 폴란드의 자멘호프였습니다. 당시 자멘호프가 살던 폴란드의 비아위스토크에는 폴란드와 독일, 유대, 러시아 이렇게 네 민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를 가진 민족이 어울려 살다 보니 이 비아위스토크에서는 많은 오해와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본 자멘호프는 만인의 공통어를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1877년부터 8년에 걸쳐 자신이 고교 시절 만든 보편어를 바탕으로 국제어를 연구 개량해 마침내 에스페란토를 완성합니다. 언어를 통해 전 세계인이 하나가 되길 바라는 자멘호프의 희망이 들어있는 이 에스페란토는 현재 전 세계 약 200만 명에 의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